5. 베드로의 장담. 마태오복음서 26장 31절에서 35절, 마르코복음서 14장 27절에서 31절, 루카복음서 22장 31절에서 34절, 요한복음서 13장 36절에서 38절. 예수님의 비통한 예고. 예수님은 마지막 파스카 만찬 후 겟세마니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비극이 일어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사방이 고요하고 적막한 밤과 산은 예수님이 당신의 순환을 예언하시기에 적당한 분위기와 때였습니다. 비통한 심정의 예수님은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라는 마태오복음서 26장 31절 즈카르야의 예언이 생각나셨습니다. 즈카르야서 13장 7절 참조. 예수님은 양떼를 지킬 수 없는 목자의 비감한 심정으로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하고 사도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마태오복음서 26장 31절. 비극과 혼란이 닥치면 사도들이 겁에 질려 도망갈 것임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고. 예수님은 사도들의 도피와 배신을 예고하신 동시에 사도들을 격려하시면서 나는 되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갈 것이다 하고 희망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오복음서 26장 32절, 마르코복음서 14장 28절. 사도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리라는 것을 기대하는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순환하시더라도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만 그것으로 인류 구원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투철하고 깊은 확신을 가지고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비극이 끝난 후 부활하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갈릴레아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활의 첫 무대는 갈릴레아 지방이었습니다. 마르코 복음서 1장 14절 참조. 부활하신 뒤에 나타나실 곳도 바로 그곳 갈릴레아입니다. 마태오 복음서 26장 32절, 28장 16절, 마르코 복음서 16장 7절, 요한 복음서 21장 1절 참조. 예수님은 다시 그곳에서 사도들과 재회하실 것입니다. 시련을 이겨내야 하는 사도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충성에 대한 상을 약속하시면서 그 상은 고난의 시련을 이기고 나서야 받게 될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오복음서 19장 28절, 루카복음서 22장 28절에서 30절 참조. 또한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나섰다 하시며 경고하셨습니다. 루카복음서 22장 31절. 체질은 밀의 연근 나달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작업입니다. 성경에서 체질이라는 말은 괴로운 시련을 뜻합니다. 아모스서 9장 9절 참조. 하느님은 사탄이 사람들을 시험하게 놔두시기도 합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참조. 체질의 비유는 사도들이 얼마나 심한 시련을 당할 것인지를 나타냅니다. 이사야서 30장 28절 참조. 하느님 나라의 적인 사탄은 하느님 나라의 선교사가 될 사도들을 없애려고 온갖 수단을 다하여 방해할 것입니다. 만일 사탄이 예수님에 대한 사도들의 믿음을 잃게 하는 데 성공한다면 인류 구원 사업은 실패하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시련은 사도들의 굳건한 믿음으로써 극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사도단의 으뜸으로 삼으심. 예수님은 사도들이 당신께 오기 전부터 사도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안드레아가 그의 형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주님이 시몬을 눈여겨보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서 1장 42절. 시몬에게 케파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은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신다는 뜻입니다. 케파라는 말은 아람어로 바위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베드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바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부활하신 다음까지 줄곧 한결같이 베드로를 사도단의 으뜸으로 대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으로 가시던 도중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마르코복음서 8장 27절. 제자들이 요한 세례자를 비롯하여 여러 예언자들의 이름을 거론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마르코복음서 8장 29절. 그때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마태오복음서 16장 16절. 이 말은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표현은 하느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 관계는 하느님의 선택과 그분이 당신의 아드님에게 맡기시는 사명을 바탕으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과 독특한 부자 관계이시고 인류 구원을 위하여 비길 데 없는 사명을 부여받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한 베드로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사명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마태오복음서 16장 17절. 예수님은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면서 이를 메고 푸는 권한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열쇠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이는 교회의 통치권을 뜻합니다. 베드로에게 약속된 이 권한을 나중에는 다른 사도들에게도 주셨습니다. 마태오복음서 18장 18절 참조. 또 함께 모인 사도단에게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서 20장 23절 참조. 이 권한은 특별히 교회의 사제권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어떤 면에서 교회와 관련됩니다.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 베드로를 기초로 하여 세워진 교회의 윤곽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교황의 수위권에 대한 교리가 이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준 이 특권은 사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동시에 그의 후계자들에게도 계승됩니다. 베드로를 위한 예수님의 특별 기도. 예수님은 사도들을 뽑으시기 직전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루카복음서 6장 12절 참조. 모든 사도들이 시련을 겪지만 예수님은 특히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는 너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하며 격려하셨습니다. 루카복음서 22장 32절. 그리스도가 기도하신 목적은 베드로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을 굳게 지킨다면 그 믿음을 통하여 다른 사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다가올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도 베드로가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모든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제부터는 유독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모나 시모나 하고 베드로의 이름을 두 번 연거푸 부르셨습니다. 이제부터 하실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으나 여기서 그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신 것은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처럼 시련에 약한 인간임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배려로 베드로는 믿음을 굳건히 보존하게 됩니다. 주님이 잡히신 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말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사명을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 깊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으면서도 공포와 나약함 때문에 그분을 알고 있다는 사실만을 부정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그 후에 즉시 깊이 뉘우쳐 회개한 것도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기도 덕분이었을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힘이 되라.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베드로에게 나는 너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니 내가 돌아오거든 내 형제들의 힘을 북돋아 주어라 하고 부탁하셨습니다. 루카복음서 22장 32절. 예수님이 잡히신 후 베드로가 당신을 모른다고 말할 것을 예고하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베드로가 과오를 범한 다음의 행동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베드로에게 사도들의 으뜸으로서의 권위를 부여하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돌아오거든 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됩니다. 곧 내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였다가 회개하여 나에게 돌아오거든 또는 제자들이 흩어진 다음에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거든 또는 내가 너의 형제들을 데려오거든 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 중 처음으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루카복음서 24장 34절, 고린토일서 15장 5절 참조.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확신과 힘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믿음은 초기 교회 공동체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베드로가 수행해야 할 사명은 형제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는 일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다른 사도들에게 항상 굳건한 의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굳건한 신앙으로 교회의 견고한 성벽이 될 것입니다. 죽어도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베드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서 13장 33절. 성미가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요한복음서 13장 36절. 예수님은 당신이 떠나시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말씀은 성부께 돌아가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열정적인 베드로가 답답한 마음에 주님께 즉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알려주신 말씀을 되풀이하시지만 이번에는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고 희망을 담은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요한복음서 13장 36절.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서도 베드로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나중이라니요. 왜 지금 당장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저는 어떠한 어려움도 두렵지 않습니다. 감옥도 죽음도 저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루카복음서 22장 33절 참조. 이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마음의 표현이었으나 자신의 힘을 지나치게 믿은 표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에게는 하느님만이 사람을 강하게 해주신다는 것과 인간의 나약함에 대한 바른 의식이 부족하였습니다. 불쌍한 베드로는 머지않아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장차 자기가 저지를 어떤 잘못을 암시하신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의 충실한 마음을 의심하실까? 언제나 열렬한 피가 끓는 사나이 베드로는 주님의 의혹에 대해 항의하였습니다. 다른 사도들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은 있을지라도 자기만은 변함없이 스승에게 충성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라면 감옥도 죽음도 두렵지 않다고 장담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하고 자기 심정을 몰라주는 예수님께 투정하였습니다. 요한복음서 13장 37절.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사도들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과 일치하며 살 것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의 죽음이 암시된 것일 수도 있지만 요한복음서 21장 18절에서 19절 참조. 나중에는 천상의 영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서 14장 1절에서 4절 참조. 곧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당신을 믿는 이들에게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할 것을 예고하심. 베드로의 자신만만한 장담에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이냐 하고 차분히 타이르셨습니다. 요한복음서 13장 38절.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모든 사도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남들과 비교하여 자기가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베드로에게 경고의 뜻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확히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지적하시며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르코 복음서 14장 30절.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라는 표현에 관해서 학자들은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날이 새기 전에 닭이 한 번 울고 다른 달기 그것에 응하여 또 운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둘째, 파수꾼이 교체되는 밤 삼경 끝에 부는 나팔 소리라고 설명합니다. 셋째, 단순히 날이 새기 전을 뜻하는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설명합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복음서 기록은 첫 번째 뜻으로 짐작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정확하고 엄중하게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만 과신하고 한층 더 자신만만하게 자기의 충성을 장담하였습니다.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결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마르코 복음서 14장 31절 예수님을 배반할 바에는 아예 죽을 것이라는 다짐입니다. 그의 다짐은 적어도 그 자리에서만큼은 확실한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스승의 예언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베드로 못지않게 질세라 모두 베드로와 같은 선언을 하였습니다. 마태오복음서 26장 35절 마르코복음서 14장 31절 참조. 그러나 그 후의 사건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주님이 잡히실 때 도망친 사도들, 특히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감히 얼굴을 들 수 있었을까요? 공관 복음사가들은 부끄러운 그 장면을 적나라하게 전하였습니다. 이 복음서들을 기록할 당시의 사도들은 교회에서 극진한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사가들이 당시 창피한 상황을 이토록 명백히 기록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복음사가들의 솔직하고 성실함을 확실히 증명하는 것입니다.